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뵙게 돼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원하건대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또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밑에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한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말하되, 고운 가루 3세아를 속히 준비하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납작한 빵을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솥대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니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한 주일 동안 저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주님의 집으로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불러 모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모습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맡기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복이 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복된 주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입술과 막대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36년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우리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웁니다라는 소박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하버드는 이후에 동부 8개의 명문인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현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버드 졸업생 가운데서 미국 대통령이 무려 8명이 나왔고요. 75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기다 작가나 연구진 등의 성과까지 살펴보면 하버드가 세계 최고로 불리는 일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버드의 명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버드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기에 이것을 졸업한 후에는 그토록 두각을 나타내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방송국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러한 성과를 이룩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그러한 업적을 이룩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각인 새벽 4시 반에 하버드 도서관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생 식당, 복도, 교실, 심지어 보건실에서도 하버드 학생들은 저마다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은 식사를 하는 짜투리 시간마저도 공부에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국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최고 명문인 하버드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새벽 4시 반이면 도서관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버드의 명성을 이룩한 것은 타고난 천재성 덕분이 아니라 타고난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현재 마므레 평에 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곳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창세기 다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12장에서도 한번 찾아오시고 13장, 15장, 17절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8장만큼은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자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마므레 평야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이 재밌게도 2절을 보시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라, 새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새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셔도요, 하필 하루 중에서 가장 더운 한낮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날이 더울 때. 가장 하루 중에서 더운 정오에, 아마 정오쯤 되는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 한낮의 온도 최고 가장 온도가 높을 때 그 정도의 온도는 한 섭씨 43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덥죠? 예, 이 지역은 원래 더운 지역인데 한낮에 가장 더울 때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각 정도 되면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낮잠을 자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더워서 낮잠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 같은 장막에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텐트 안에서 가장 더울 때 시원한 곳이 어딥니까? 문 앞이죠. 공기가 잘 통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너무 더워서 낮잠도 못 자고 바로 장막문 앞에 서서 있을 때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즉시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3절 말씀 보시니까 이르되 내 주여. 아브라함이 지금 그 세 남자에 대해서 세 남자 중에 최소한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인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찾아온 세 남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누구인 것을 지금 알고 있었습니까? 주님인 것을 알고 있었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모시면 세 남자 중에서 한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누굽니까? 천사죠. 그래서 지금 찾아온 주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아브라함이 선수 직접 주님을 섬겼다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가 됐다는 것은 돈만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종도 노예도 많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최소한 318명 이상의 종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종들이 더 늘었겠죠. 아마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수백 명의 종들이 있는 그 수백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이지만 누가 찾아오셨을 때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본인이 직접 손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소서. 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물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을 가져다 주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그 밑에 있는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누가 빵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또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자 요리된 음식들을 누가 가져다가 지금 주님께 차려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선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여러분 이 단어 급히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급히 들어갔다. 또 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떼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달려갔다는 것이죠.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지금 자기 아내에게 빵을 구라고 말하고 또 달려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소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가 급히 요리하니 바로 하나님께 그것을 차려서 갖다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섬기는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상상력을 자, 우리가 지금은 아주 날씨가 덥지 않지만 40도 날씨 한여름에 더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도 날씨가 되면 상당히 덥겠죠.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주 더울 때 이렇게 더우면요.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힘들죠. 예. 그 다음에 너무 더우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동물들도 힘들죠. 자, 여러분이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여름에 더웠던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십니까? 여러분 40도의 이런 더운 날씨에 99세인 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땀을 뻘뻘 흘리고 섬기는 모습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아브라함이 열심을 내서 섬기고 있습니까? 99세의 노인이 낮잠 잘 시간에 낮잠도 자지 않고 이리저리 달려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내용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주님을 넘치도록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고운가루 3세하로 빵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운가루는요, 성경에서 고운가루는 가장 고급의 밀가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급의 밀가루로 3세하로 빵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세하는요, 많게는 현재 계량 단위로 환산해보면 15리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인분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대략 한 240명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24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절 말씀 보니까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 그 당시 송아지 요리는 최고급 요리였습니다. 또 버터와 우유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터 역시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두 천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즉 그 19세의 노인이 가장 뜨거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친 사건을 빼놓고는요, 우리가 전 아브라함의 전생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성경의 사건 중에서 아마도 이 사건이 주님을 가장 잘 섬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처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영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사건 앞에 있는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주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자손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네 번 나타나셨는데 매번 나타나실 때마다 복을 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24년 동안 기다렸던 이삭을 내년에 곧바로 몇 개월 후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 17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이제 곧 내년에 누굴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들을, 자녀를 25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25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내년에 곧 약속된 자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기뻤겠죠.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한 분 최근에 오셨는데 나이가 40대 중반이신데 결혼을 한 일찍 하셨는데 한 15년 이상 아이를 못 갖다가 늦둥이를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이것 이상의 마음이 들었겠죠. 이제 곧 24년 동안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년이면 어떻습니까? 약속된 자녀가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벌보다는 상을 준다고 약속할 때 뭔가를 더 열심히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사람이 벌을 줘도 어떤 것을 하지만 벌보다는 상을 준다고 할 때 대부분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물론 벌이나 상을 주면 둘 다 일을 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벌을 준다고 할 때는 벌을 안 받을 만큼만 하죠. 그러나 상을 줄 때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죠. 쉬운 예로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월급을 감봉하겠다라는 벌보다는 잘하면 보너스를 준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매보다는 핸드폰이라도 사주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더 열심히 하죠. 이처럼 사람은 벌보다 상을 약속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즉 영적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또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의 축복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종종 의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식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도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아주 잠깐이지만 의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17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16절까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 주신다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지금 진지하게 막 복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약속해주고 계시는데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못 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웃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분명 순간적으로 의심했지만 그 의심을 곧바로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가 받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17장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24절입니다. 밑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24절 말씀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자 지금 동일한 날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 주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을 봤더니 바로 그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할례는 두 종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입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부터 9절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땅,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타국인들 곧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내 성소 안으로 데려다가. 자,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두 종류를 말씀하시죠. 어떤 할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9장 26절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쭉 가시면요. 에레미야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에레미야 9장 26절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가장 먼 구석에 있어 광야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니라. 이 모든 민족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집은 뭘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역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와 육신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 중에 마음의 할례와 육신의 할례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뭐 어느 것이 우선할까요? 마음의 할례가 되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되죠.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자,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다. 그 본 참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9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아주 그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 자관에 있지 않냐고 영 안에 있는 무슨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니라.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날 무엇을 받았습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할례를 받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포피의 살을 잘라내는 거죠. 그 마음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을 그는 잘라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잘라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내용, 자녀의 복을 내년에 몇 개월 있으면 주시겠다는 그 복 축복에 대한 약속을 의심한 그 의심을 잘라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먼저 잘라내고 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 그 증표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이것을 한번 마음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이것이 마음이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셨을 때 마음 안에 뭔가 불필요한 것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지금 있었습니까? 불신의 마음이죠. 어떤 불신이었습니까? 자녀를 주겠다는 불신이었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것을 받기 어렵다라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할례를 행했을 때 그 전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불신의 악한 마음을 이렇게 잘라냈을 때 그 이후에 그가 확신 가운데 육신의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로 다시 오시면요. 1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지금 할례가 언약의 증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입니까? 이제 곧 몇 달 후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해야 됐습니다.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100%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즉, 그는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말씀을 받고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이 있었죠. 근데 그 의심을 잘라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확실히 믿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겐 천국의 축복이 있죠.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죠. 사실 아브라함도 이 천국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 10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만드시 건축하시고 기초를 놓으신 도시를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축복을 약속을 주셨던 그분께서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천국의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죠. 이제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이고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새로운 천년왕국을 새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 또 축복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이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러 가지 축복들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건강하신 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건강의 축복을 가능한 한 많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축복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약속들을 너무 많이 주셨지만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축복의 약속을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별로 기쁘신 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 안에 어떻습니까? 여전히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신을 잘라내야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돈 문제로 인해서 의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을 약속을 듣고도요,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불신의 염려가 있다면요,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잘라내야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소망이 넘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그러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전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시작하셔서 무엇으로 마치십니까? 복 주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셔서 복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기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축복의 약속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순간 그는 의심했지만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내가 자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그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런 의심을 잘라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면서 오늘 18장 본문에서 본 것처럼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섬기기가 쉬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사실 때때로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게 찾아오신 주님을 곧바로 섬길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때때로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궁금증에 대한 정답은 바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천사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99.9%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보다 누가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셔서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성육신에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소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누구를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도 내가 성육신에서 오는 이날을 소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놀랍게도 40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나를 너희가 지금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그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로부터 훌륭한 접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두신 곳이 있습니다. 남겨두신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죠.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잘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천주교나 어떤 다른 종교처럼 무슨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기독교인데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잘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신 여러분의 지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지체분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현재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잘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복을 사실 먼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열심히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실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보너스로 먼저 중요한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8장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시면요. 창세기 말씀으로 가시면 지금 1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19장에 아시는 대로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아비멜렉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9장과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롯을 구출하실 수도 있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구출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출하십니다. 또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직접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의 병들을 낫게 해 주십니다. 그와 가족들의 병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잘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요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수도관 공사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관 공사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땅을 파죠. 파고 다시 그 수도관을 잘 고쳐서 그것을 다시 묶고 흙으로 덮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서 다시 덮으니까 수도관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관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수도를 틀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물이 항상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나 우리가 수도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잘 섬길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천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또 말씀의 복도 어떻습니까? 저나 박 목사님처럼 목회자나 교사 같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교회에서 어려운 당한 다른 지체를 돕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시죠.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주변의 분들 모든 분들이 사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길 때 그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때 다른 지체가 저를 통해서 복을 받고요. 또 다른 지체가 저를 잘 섬기면 어떻습니까? 그 지체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임하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지체를 잘 섬기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지체 간의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다른 지체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우리에게 잘 임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 간의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며 그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는 그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진실되게 믿고 이것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